전시사님 나중에 이거 팝송 제목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자, 한번 들어봐야겠네. 죽어야 비로소 얻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비유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가장 표면적 의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의미만이 아니라 이 비유가 유명한 만큼 사람들은 그 많은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주로 흔한 것 중 하나가 이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해석입니다.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이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만을 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육신의 죽음만을 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저 의미 없는 말을 한 셈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혀 썩는 것,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뭐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때를 모를 뿐이지 뭐 언제가 되었건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만약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한다면 결론은 그럼 뻔합니다. 24절의 끝부분이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누구나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되어버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죽은 사람도 많은 열매 맺을 것이고 한평생 정말 뭐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말을 맺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비유를 육신의 죽음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당장만 해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보지만요. 열매는커녕 꽃봉우리도 피우지 못하고 심지어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인생도 목격합니다.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양 시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죠. 모두가 열매 맺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귀한 열매를 그 삶 속에서 맺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누군가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훼손하면서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 너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셨지요. 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죽음의 메시지, 실상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전혀 딴판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 사랑하듯이 네 이웃 사랑하라 하셔놓고는 여기서는 너의 생명을 미워할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럴 때 우리 민족에게는 아마도 누구보다도 그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떠오를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정말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핵심 단어가 달라요. 난중일기에는 필사즉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한자로 옮기면요. 필사즉영생이 됩니다. 그죠? 단어가 핵심 단어가 차이에요. 필사즉생과 필사즉영생 이렇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죠. 예수님과 우리 간의 이 시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의 단위가 달라요. 우리 기껏해야 그 몇 년 단위로 계획 세우지요. 선수들 계약할 때 뭐 1년 뭐 장기 계약 해봐야 뭐 한 5년 정도 하지요. 20,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는 사람 있어도 100년 모기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하시니 우리도 영원한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영원의 단위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눈에는 자꾸 이 픽픽 그 쓰러져가는 것들만 보여서 참 그 영생이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무럭무럭 또 잘 자라나는 아이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 시간만큼이나 하루가 다르게 이 늙어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쉽사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기 보면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영혼을 누리고 계신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졌지만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생을 누릴 방법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시간 개념이 다 달라요. 어린아이한테요, 야 우리 놀러 갈까? 한 달 뒤에 가자 하면 금세 좋아하다가 시무룩해집니다. 자기한테 한 달은 이 영겁의 시간이거든요. 아이고 이 한 달 언제 오나? 저 아버지가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놀아야 되는데. 일주일 조금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 일주일 정도는 참는데 어린 애들이 일주일도 못 참지요. 야 주말에 놀자 하면 아이고 그 주말 언제 온다고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시간은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있다 놀자 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 아이들한테 한 달이 깁니다. 어른들 어때요? 한 달 뒤에 놀러 가자 하면 벌써 마음 분주합니다. 예약해봐야 되고요. 알아봐야 되고요. 뭐 방 같은 거 알아봐야 되고 뭐 그 미리 구입해놔야 될 거 구입해놔야 되고요. 전화 돌려야 되고 내 시간 빼놔야 되고 이것도 가까운 데나 놀러 갈 때나 그렇지 좀 저기 어디 멀리 이제 한국이라도 한번 들어갔다 온다 싶으면 난리 나지요. 전화 와가지고 야 다음 달에 한국 한번 들어와라 하면은 어른이 뭐 생각 없이 기쁩니까? 아 다음 달에 아 갈게 갈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 짜증부터 나죠. 다음 달 어떻게 당장 준비하라고 표는 어떻게 끊고 뭐 휴가는 어떻게 내고 적어도 한국 정도 가려면 어른한테는 몇 달 필요하죠. 그죠? 몇 달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몇 달 필요한지. 내일 할머니 보러 한국 갈까 하면 가자 합니다. 아 내일 갑니다. 기차표 사듯이 막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타면 되는지 알고 좋아합니다. 부모의 시간은 다릅니다. 아이보다요. 먼 시간을 생각합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지금 당장 하기 싫어하는 것도 몇 년 내다보고 억지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가 부모는 내다볼 수 있거든요. 아이는 자기 5년 뒤, 10년 뒤 내다보지 못해요. 부모가 대신 내다봐줘야 돼요. 아예 어떨 때는, 아예 어릴 때는 부모가 대신 결정을 다 해주지요. 부모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부모는 적어도 아이 인생 10년, 2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제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 시간을 미리 한참 내다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성현아, 네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될 때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서 군대는 안 가도 될 테니까 너는 그 걱정하지 마라 이래 하시더라고요. 야, 역시 아버지께서 보시는 시각은 다르구나. 나는 그 걱정할 게 없구나 했는데 당당히 현역에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하는 날 뭐 어머니 우시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른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멀리 내다볼 수 있지만 또 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도 시간이 다르지요.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차별받아서는 안 될 직업이지만요. 누구나 기피하는 직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저의 아이가 일용직으로 살아가기 원치 않아요. 그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왜 일용직으로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까? 뭐 전혀 호응이 없네요. 뭐 일용직 괜찮습니까? 아유 나는 괜찮은데 이래. 저만 이런 뭐 부족한 인간입니까? 불안정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불안정하니까. 일용직으로서 살아가면서 1년을 계획하는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일용직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 봐야 됩니다. 아 오늘 10만원 벌기로 되어 있었는데 날씨 비오면은 공치고 그냥 집에서 소주나 까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물론 그 뭐 직업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피하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인기 있는 안정적인 직종들 보세요. 적어도 시간 단위가 한 20, 30년 앞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교사나 공무원 같은 직업이 요즘 인기 많은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30살이 넘어가면은 4, 5년씩 장기 계약하는 거 그거 무척 어렵습니다. 구단은 20대 중후반에 절정기에 있는 선수들을 원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의 단위에서 보면은 일용직이나 뭐 4, 5년이나 20, 30년 따지는 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전긍긍하는 것 어느덧 영생의 관점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재수생의 입장에서요. 재수를 결정한 것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생과 사의 문제였을 겁니다. 거의 20년 채 안 된 그 인생 속에서 아마도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재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일 마치 그 1년에 대한 결정이 자기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라는 큰 압박을 가졌을 겁니다. 이대로 1년이라는 시간과 돈을 날려버리는 건 아닌가? 1년 뒤에 더 못한 대학 가버리면 어떡하나? 막 온갖 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린 결정이겠지요. 그들의 진지함은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그 몇십 년 사신 그 어르신들은 다 알지요. 그 1년 뭐 사실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 나중에 그 여자 잘못 만나고 남자 잘못 만나면 2, 3년 훌쩍 날립니다. 사실은 그 나중 되면 2, 3년 날리는 것도 개의치 않게 되지요. 나중에 몇 년의 수고가 물거품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몇 년의 세월도 대수롭지 않게 품어줄 수 있는 이 노인들한테 위로를 받지요. 여기서 그 노인들의 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별일 아니다 해줄 수 있는 것. 그긴 시간 살아본 데서 느낀 것 아닙니까? 니그 날림 몇년그 별것 아니다 해줄 수 있는 것. 평생 공들인 사업 망하면요, 집에 그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밖에서 사업한다고 그 마누라 고생시킨 것도 생각나고 뭐 차마 고개도 못 들겠고. 그래도 그 엄마 집에는 가잖아요. 망해도 엄마 집에는 가고, 이혼을 당해도 엄마 집에는 갑니다. 죄짓고 교도소 갔다 나오면 자식 새끼 찾아가기 민망해도 엄마 집에는 가요. 엄마는 더 오랜 시간의 개념에서 나를 품어주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엄마의 시간이 약간 다르다는 것 알게 됩니다. 좀더 길고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 돌아올 때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거니시는 우리의 부모시기에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면서 자식이 철들어가면서 부모의 시간 개념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마냥 영혼의 관점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우리는 이 영혼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 이거 육신의 죽음 이상을 본다는 겁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그저 한 사건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어요. 그저 삶이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는 한 순간일 따름이지요.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 바로 육신의 죽음과 같은 다른 많은 죽음들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지요, 서시.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깨달음, 그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은 영혼의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영생을 누릴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영생이 없으면 자기 죽음이나 걱정해야죠. 무슨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영혼의 관점을 가져야만 비로소 자기 육신의 죽음 이외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외에 위선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이 보이고요. 바로 이 관점을 이해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가 가진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그 애벌레로서의 삶을 죽이지 않으면 나비가 될수 없습니다. 어기적 거리던 그 애벌레로서의 삶을 죽이고 나서야 하늘을 펄럭이며 나는 나비가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그 무언가 처음 시작할 때요, 되게 신나는 경우 많지요. 처음 테니스 배운다거나 뭐 태권도 배운다거나 하면 재밌습니다. 악기도 그렇지요. 처음 악기 배우면서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연주할 수 있게 되면요, 얼마나 그 신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그 서예가 인기 있었습니다. 북글씨. 저도 학교에서 이 서예부를 하고 또 학원도 다니고 했습니다. 이 처음 배우는 그 북글씨가 얼마나 재밌던지요. 아, 막 마치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선비가 됐냥 이렇게 폼도 잡을 수 있고. 또 서예부 가면 막 예쁜 여학생도 있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하루는 그 서예 시간에 선생님께서 장래희망을 물으셨어요. 대충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반에 한 3분의 1은 대통령, 한 3분의 1은 선생님, 나머지 3분의 1은 뭐 나왔을까요? 과학자 나왔습니다. 과학자. 예. 저는 이제 소위 말해 대통령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걸 손들게 하시고, 아, 자, 각자 이제 장래희망을 궁서체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놀라운 그 광경 목격한 것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순간처럼 순식간에 우리 그 대통령파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쫙 바뀌는 겁니다. 아마 그 서예 해보신 분들 알 텐데요. 통짜와 영짜를 그 궁석체로 적는다는 것, 예쁘게 적는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비율 맞추기 쉽지 않아요. 순식간에 장래희망이 쫙 바뀌더라고요. 대통령, 통짜, 영짜 이 생각하니까. 연습해서 글씨 예쁘게 적기는 어렵는데, 순식간에 장래희망 바꾸는 건 쉽잖아요. 대부분 뭘로 바꾸겠습니까? 예? 의사, 아, 저희 학교 같은 학교입니까? 같은 학교 출신인가? 아, 같은 학교 출신이네. 예, 아, 우리네만 같은 학교인 것 같은데, 예. 다 의사로, 죄다 의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 의사 쉽잖아요. 동그라미 한개 그리고, 예, 의사. 지금 되니까. 이 통짜, 영짜 적는 데서 이 대통령파가 다 의사파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반 아이들을 그 교실 그 작품을 갖다가 싹다 교실 뒤에 붙여놨던데, 절반은 의사더라고요. 의사 쉽거든요. 되기는 어려운데 붓글씨 적는 게 쉽거든요. 나중에 그 선생님 파였던 애들도 보니까 교수 적어놨더라고요. 교수. 어떤 놈은 교사 해놨더라고요. 아니, 보통 그 초등학생들이 장래희망을 교사라고 하진 않잖아요. 선생님이라 하지. 아, 저는 그때 이 붓글씨에 힘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 꿋꿋하게 좀이 대통령을 적을 수 있었어요. 아마 이 붓글씨에 재미를 잃고 이미 한참 진지하게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처음에는 벼루 준비하고 먹을 가는 것도 재밌더니 관두지 못해갖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배우던 딱 재미가 죽고 나니까 실력이 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쓰면 학교 강당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처음 배우던 그 설레임, 그 재미가 죽고 나니까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영어 배울 때 다들 재밌었던 기억이 있죠? 아, 막 처음부터 막 사색이 됐습니다. 뭐, 표정이 사색이 됐네. How are you? 만 배워도 얼마나 재밌든지. 제가 있던 중학교 전교생이 한 2,000명 넘었거든요. 한 학년당 700명 정도 됐으니까. 원어민 선생님 딱한분 있었습니다. 2,000 대 1. 그죠? 제가 그 선생님한테 How are you? 한번 말 걸어보려고 그 교무실 주변 맴돌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 재미는 사라지고요. 오히려 인내가 요구되더라고요. 재미가 죽으니까 실력이 깊어지고 열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흘러가는 세월 아깝다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볼때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 커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그참 쏠쏠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 조금 시간이 천천히 흘려서 이 시간, 이 상태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프라이머리 졸업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많이 자랐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아유, 좀 아쉽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유, 좀. 더 작고 귀여운 시기가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크기도 하지요. 정말 어르신들이 귀엽고 예쁜 것도 한철이라고 하던데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그렇다고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좀 머물러 있지.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잠들어 있는 아이 옆에 누워가지고요. 냄새를 탁 맡습니다. 아, 온몸에서 이 옛날에는 약간 비린 듯 하지만 그 뽀송뽀송한 그 냄새 있잖아요. 그 아기 냄새. 그죠? 그 피존 냄새 아닙니다. 그거는 엄마 냄새고, 예. 아기 냄새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냄새가 났는데 요즘은 간혹 이 꼬린내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 막 꼬린내. 아, 땀이 차가지고 막 꼬린내가 꼬랑까롱 나요. 이게 씻고 자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제가 알지요. 아, 우리 아이가 참 많이 크고 있구나. 아기 냄새가 죽어야 소녀가 되고 숙녀가 됩니다.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울며 마속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제갈량이 그 제1차 국보를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유비가 다스리던 이 총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장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그 중에 이 마속이 괜찮은 장수에 속했습니다. 마속은 자기가 1차 국벌 선봉장으로 서고 싶어 했습니다. 젊었거든요. 혈기왕성했습니다. 제갈량이 안 된다 하죠. 왜냐면 이 상대편에는 정말 이 경험 많고 노련한 이 사마의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대장님과 같은 존재지요. 마속이 사마의를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갈량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속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제갈량은 결국 그를 선봉으로 삼습니다. 이 삼국지 보신 분들 알죠? 무참히 짓밟힙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총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제서야 제갈량은 마속을 중히 쓰지 말라는 유비의 유언을 떠올리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군법은 바로 써야지요. 정말 악기는 장수지만 군의 질서를 위해서 실제로 제갈량은 울면서 마속을 처형을 지시합니다. 제갈량 자신은 승상직을 가지고 있다가 세계급 강등돼가지고 우장군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읍참 마속하면은 더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사람도 버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끼는 부하를 죽여야 군사들의 기강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취직하는 것, 회사 들어가는 것 꿈이라 합니다. 회사원들한테 물어보면 한시라도 잠깐 이 담배 한대 피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회사를 벗어나는 게 꿈이라 합니다. 누구라도요. 처음 직장 잡았을 때 기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취직했을 때 기쁨이 없었습니까? 취직했다 가족끼리 축하도 하고 외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 기쁨이 오래가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 기쁨이 죽어서 억지로 끌려가듯 할 때요. 그때부터 유능하고 노련한 회사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그뭐 불가역적이란 말 많이 쓰던데 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 많이 쓰던데 뭐 한편으로는 뭐 이해갈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첫사랑의 감정을 뜻한다면 틀린 말이 됩니다. 예수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 늘 그런 감정을 찾아서 다닌다면 결국 그 어중이 떠중이 돼버립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것 같은 신앙.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그 벅찬 감격과 기쁨, 그것이 죽어야 깊은 뿌리를 내리게 돼요. 강한 의심이 한번 사로잡혀 보고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회의감과 좌절, 억지로 나오는 듯한 예배, 강도 당하는 듯한 기분으로 막 하는 헌금, 이런 일들을 겪어봐야 강인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맨날 그 처음 감정과 기쁨만 찾아 기웃거리는 사람들, 그 흔들어 뿌리는 것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죽은 신앙 같을 수 있지요. 그저 타성에 젖은 신자들 같아 보이지만요. 기쁨도 슬픔도 이건 뭐 없고 그냥 뭐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냥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 못 흔듭니다. 기뻐서 기도하는 사람보다요. 억지로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기뻐서 하는 놈 성적 안 나요. 언젠가 꼬라박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자체가 안 기쁠 때가 더 많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기쁘나 슬프나 꾸역꾸역 하는 놈이 이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만 아니면 급할 때만 나오는 사람보다요. 꾸역꾸역 기도하는 사람이 강력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밀알이 죽으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부부 세미나 하면서 참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생활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설레고 두근거리던 첫사랑이 죽어야 비로소 열매 깊은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랑이 뭡니까? 손잡고 두근거리고 막 이런 사랑 아니에요. 참고 참고 또 참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모성을 위대하다고 해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모성은 본능이거든요. 엄마는 아기를 참고 참고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참고 참고 참아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내를 참고 참고 참아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배우자를 사랑하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원수입니까? 김정은이 원수예요? 내 원수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 제일 함정은 등잔 밑이 어렵다고. 제일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설렘이 죽어야요. 사랑이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인내를 열매 맺고요. 내 성품이 더욱더 성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옆에 악처가 있고요. 이상한 남편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믿음이 더 깊어져 갑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두근거리는 사랑요. 그 열매 없어요. 두근거리 가지고 맨날 그 싸우는 애들 한번 보세요. 연애해가지고. 그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 오빠 왜 어제 전화를 안 했어? 막 싸우고 하는데. 우리 좀 부부들 그런 걸로 싸웁니까? 안 싸우지요. 왜요? 뭐 서로 전화를 안 하니까. 뭐 그런 거 싸울 일이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막뭐 인꼬부부처럼 해가지고 막. 자기들은 하도 주말 부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아직까지 신혼 같아요. 뭐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주말도 한 번씩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뭐 때때로 설레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아직 미랄이 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어디 주재원 이런 거 발령 받아가지고 죽도록 하루 종일 같이 있어봐야 됩니다. 아무 열매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런 두근거리는 사랑으로 인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거둬보았습니까?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죽고요, 두근거림이 죽을 때에 인내를 얻고요, 희생과 헌신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손에 쥔 게 다 안 줄 알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떨어져 썩는 거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지 참 겁이 납니다. 치과에 가면요, 치아가 잘 치료될 것이라는 것 알지요. 그러나 그 치과의 그 냄새와 소리 때문에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걸 견디고 썩을 때에만 열매 맺습니다.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 빼먹지 않고 다니던 청년이 이제 그만 가겠다 해요. 물어보니까 이제는 힘이 없대요. 힘이 들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신나고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뜨거움도 없대요. 안타깝지요. 사실 바로 그런 때가요. 이제 뭔가 내 속에 뭔가 하나 썩으려고 한다 이 싶을 때가 사실 열매 맺기 시작할 때인데 그거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 맺기 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나가 떨어져 버리죠. 우리 잘 알잖아요. 김연아 선수. 혹시 김연아 선수가 아, 피겨 너무 재밌었어요 하는 그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은 적 본 적 없지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요. 18년 가까이 되는 선수 생활에 행복한 적이 있긴 있었대요. 몇 번 안 된대요. 힘겨웠던 기억만 자기 말로 하면은 8, 90% 자기한테 남아있대요. 자기 자식은 죽어도 스케이트 안 시킨다.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요. 축구선수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공 차고 놀지요. 하면 안 됩니다. 그 축구선수는요. 공 차고 놀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축구선수라 하는 겁니다. 공 차고 놀 공으로 공 차면서 놀 수 있는 사람은 그 선수가 아닌 사람이에요. 공 차면서 노는 거를 죽여야 선수가 됩니다. 뭐든 아직 재밌어가지고 들떠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만 보면은 초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죽어야 실력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신학교 보면 딱 그렇다 안 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진짜 신입생들이 목사 같습니다. 2학년들이 장로, 3학년 집사, 4학년 평신도, 졸업하면 불신자. 그게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겉보기에 신입생들이 가장 뜨겁고 졸업반 되면 냉랭하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신입생들, 저도 뭐 신입생 때가 있지만 신입생들의 눈에 보면 선배들이 다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저 뜨거움도 없고 기도하자 하면 20분 앉아있다 나가버리고 뭐 예배하면 뭐 예배 띵국이 바쁘고 막, 아, 저것도 뭐 목사가 될 자격이 있냐 막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4학년쯤 되면 신입생들이 이제 4학년 보고 그렇게 하죠. 야 선배님은 열정이 없습니다. 아, 저는 그런 자세로 목회자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막 지금 빨리 나가서 다른 직업을 구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요. 그 실력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우리 민족의 처음 부흥이 평양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북한 땅에 열정만 있으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열기만 하면 3,400명 금방 채워줬습니다. 다같이 뜨거울 때는 누가 실력자인지 알곡인지 분간이 안 가요. 누가 참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 식어버렸지요. 완전 얼음장 같은 그 북한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정말 교회 같지도 않은 지하교회들이 있거든요. 본문도 막 소곤소곤 읽어야 되고 찬송은 부를 음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냉랭해지니까요. 알곡들이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중국에서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다시 목숨 걸고 자기가 탈북한 그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향 땅에 자기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친구들 형제들에게 하나님 전해야겠다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뭐 이제 그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지요. 비관적으로만 볼 것 없습니다. 냉랭해질 때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배우는 재미가 죽을 때요. 실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엄마 때문에 억지로 치기 시작할 때 그때 실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재미가 죽을 때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읍참마속, 마속을 죽이니까 군의 기강이 섭니다. 행복한 순간은 죽어버리고 8, 90%가 힘들었던 기억만 있는 스케이팅, 그거 참으니 피트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손에 넣고 있는 것, 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 이런 거 간직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놓아버리고 썩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열매 맺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서 회색의 간달프가요, 발록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죠. 그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흰색의 간달프가 되죠. 이런 소설 보면은 그 기독교 세계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단기 선교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활기차고 당대한 모습 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이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쉽게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 현지 사역자들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방학 때 가지고 막 기대하고 기도하고 막 준비해 가지고 단기 선교 와서 막상 현지 선교사 보니까 뭐 이거 뭐 게을러 보이고 뭐 밥 벌어 먹고 사는데 막 바빠 보이고 막 전전긍긍해 보이고 정말 매력 없어 보이고 뭐 하루를 가도 전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 현지 선교사가 정말 한심해 보이거든요. 이 뭐 하고 있나? 자기들은 하루가 와도 막 부채춤도 준비해가지고 막 하면 동네 아이들 다 몰려들지 막 열심히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들은 짧은 시간 일주일 방문해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단기 선교 가면 꼭 그런 건방진 태도들이 있어요. 보면 현지 선교사들 우습게 여기고 막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 정말 귀한 열매는요 현지 사역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열정도 없고 자신감 다 죽어버리고 나이는 들었지만 다른 거 할 것 없어서 꾸역꾸역 사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무기력한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자기 인생은 그 땅에다가 죽여버렸거든요. 대학생들이 일주일 죽였을 때 죽으면 열매 맺게 됩니다. 내 의지, 내 시간, 내 욕심, 내 감정 죽일 때에요 열매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전부인 줄 알면 정말로 그게 전부인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매번 뜨거움 찾아가지고 막 다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결국 그런 성도들 보면 뜨거움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매번 새로운 뜨거움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그 뜨거움까지 죽여버린 사람들이죠. 내 감정까지. 주님 앞에서 내 슬픔도 죽이고 내 기쁨도 죽인 사람. 아마 그래서 꾸역꾸역 막 예배 나오는 사람. 예배 나가는 게 기쁩니까? 아니요, 그냥 갑니다. 슬퍼서 갑니까? 아유, 그냥 갑니다. 꾸역꾸역 기도하고요. 예배하거든요. 자기를 썩힐 줄 아는 그 인생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오래 묵어가는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맺지 못하지만 썩고 죽었을 때에 열매 맺는다는 말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기쁨과 또한 즐거움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혜택과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놓아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집착하고 때때로 우리 두 손에 꼭 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뉘우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담대히 버리고 씨뿌리듯 죽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 뒤에 어떤 열매들을 맺을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더 귀하고 몇 배는 풍성하고 우리 상상보다 훌륭할 열매들로 준비시킬 주님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여러 것들을 날마다 죽여가며 씨를 뿌려가며 썩혀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